당시의 나, 극동에서 온 정치범 가족인 젊은이에게 소박한 선의를 갖고 다가와 준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그런 사람들의 작은 힘이 세계를 바꾼다. 따위의 이야기를 할 순 없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암흑만을 보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또는 아직도 더 크고 깊은 암흑을 볼 날이 남아있는지도. 하지만 나는 지금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세계의 여기저기에서 하루하루 현실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내 경험의 작은 조각이라도 제시하여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인간 그 자체에 절망하지 않기 위해. 그것이 나의 끝나지 않는 인문 기행의 한 페이지다. 골라듣는 뉴스룸 책 읽는 순간 북적북적입니다. 저는 심영구 기자입니다. 요즘 날씨 참 좋죠. 저 어제 점심 먹고 잠깐 걷다가 야 너무 덥지도 않고 약간은 뭐 바람이 불지만 가볍게 걸치고 걷기 너무 좋고 야 이런 날씨면은 너무 좋겠다 는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과연 며칠이나 갈까 싶기도 합니다. 이 5월 초 4월도 굉장히 더웠었죠. 잠깐 아닐까 싶은데 이 날씨를 어서 사무실 안에만 있지 말고 집 안에만 있지 말고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네요. 아무튼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주민, 이산이라고도 하죠. 원래는 고국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태인을 일컫는 말에서 비롯됐는데요. 이제는 어떤 특정 이유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집단, 민족 집단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로 보면 뭐 교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정의를 찾아보니까 그 사회에 온전히 섞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는 경우를 특징으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인, 뭐 회색인 같은 말들로도 표현이 되겠죠. 일본에서 제1조선인 2세로 태어났습니다. 제1동포도 한국계 일본인도 아닌 제1조선인이라고 적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교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서울에 거꾸로 유학을 와 있던 형이 두 명 있었는데 그들이 조작된 간첩단 사건으로 투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명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형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양심수로 일컬어졌던 서승, 서준식 형제입니다. 거의 20년을 갇혀 있다가, 20년 넘게 있다가 민주화 이후에 1988년, 1990년에 석방이 됐습니다. 난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반난민. 경계에선 소수자, 디아스포라. 한국에서 이런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 뭐 여럿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지식인, 그의 사유를 담은 인문 기행기를 여러 편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023년 12월 별세한 서경식 선생입니다. 그의 마지막 저서 나의 미국 인문 기행이 오늘 가져온 책입니다. 낭독을 허가한 출판사 반비에 감사드립니다. 이 여는 글을 번역자인 최재혁 선생이 썼는데 요거를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리턴은 한 번만 더 미국 기행 마지막 마무리로 쓰고 싶고 그 후는 조금 쉬고 나서 독일 불란서로 갈 작정입니다. 7장 원고를 탈고한 후 서경식 선생은 2020년 11월 16일 메일에서 이렇게 전했다. 나의 미국 입문 기행은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처럼 마감을 어기지 않던 그가 유독 힘겨워했던 연재였다. 잠정 휴재가 결정되었고 또 훌쩍 시간이 흘러 저 맺음말 글의 최종판이 도착한 날이 2023년 12월 17일이다. 다음 날 영면하셨으니 이 책의 맺음말 선한 아메리카를 기억하기 위하여는 그렇게 선생의 마지막 원고로 남았다. 예기치 않게 인문기행의 종착지가 되고만 미국을 되돌아보는 서경식 선생의 시선은 무척 어둡다. 생각해보면 나의 서양 미술 순례 이후 30년이라는 문구 아래 기획된 그의 인문기행은 줄곧 쓸쓸하고 암울했다. 슈트케이스가 또 망가졌다. 슈트케이스처럼 나 역시 슬슬 사용기한이 다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시작한 나의 이탈리아 인문기행이 그랬고 벤저민 브리튼의 가곡 가사 How long, how long을 들으며 아, 여전히 세계는 피투성이다.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할까? 라며 탄식했던 영국기행의 나날도 다를 바 없었다. 어느 대담에서 반 고흐와 모차르트, 윤희상, 존 케이지의 이름을 들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끝없이, 끝없이 계속하고 싶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던 그가 조금은 편안해져 그림과 음악을 만끽하는 여행자였어도 좋았으련만. 하지만 그저 바람이었을 뿐 나는 서경식 선생이 쉽게 마무리 짓지 못했던 미국 기행을 인문기행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느낌으로 읽고 옮겼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사적 위기, 정년퇴임에 뒤따른 어수선함과 건강 악화 같은 변화를 우선 들 수 있겠지만 그 탓만은 아닐 것이다. 서경식 선생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독자 여러분이 왕복할 새 단위의 시간대 때문이다. 그건 최근이자 마지막으로 미국 땅을 밟았던 2016년 두 형의 석방과 지원 활동을 위해 미국의 인권단체와 국무부를 방문했던 1980년대 중후반 그리고 이 책에 담긴 글을 쓰던 2019에서 2020년이라는 시점이다. 첫 시간대는 차별주의자 도널드 트럼프가 유력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던 무렵이다. 서경식 선생은 우리는 앞으로 긴 악몽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되뇌며 휘트니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현대 미술관을 우울한 심정으로 거닐었지만 그 반대편에서 선한 아메리카를 지켜내고자 하는 이들을 향한 희망의 마음을 접지 않았다. 두 번째 시간대는 우리에게 처음 각인된 그의 청년 시절이다. 해 저무는 하늘이 늘 피고름색으로 보였고 탁한 청록색 늪의 수면 위로 허연 익사체가 두둥실 떠오르는 환상에 사로잡혔다. 고도했던 시절과도 겹친다. 안전보장법, 기본적 인권, 고문 같은 단어는 알지만 가려워요 라고 제 몸 상태 하나 표현할 일상어조차 영어로도 우리말로도 꺼내지 못한 제1조선인 청년은 광활한 미국 땅에서 망명자라도 된 듯한 고독과 비애를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도 곁에는 헤어질 때 달걀을 삶아 건네준 제1조선인 여성 B씨, 어머니를 챙기며 두 형의 판결을 보러 대신 한국까지 건너가준 소꿉친구 유군이 있었다. 인권단체의 수녀와 여자 대학생 인턴이 서경식 선생이 선물한 새 구두를 신고 햇살이 뇌리쬐는 워싱턴 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이야기하자 환해지던 선생의 얼굴이 떠오른다. 세 번째 시간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책의 본문을 써내려간 시기다. 그는 참혹한 역병이 몰고 온 먹구름과 자기 중심주의, 불관용이 횡행하는 복잡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인간을 다시 바라보게끔 하는 정신적 행위. 요컨대 인문학의 기본이라고 해야 할 정신을 지키고자 악전고투하며 인문기행을 계속했던 것이다. 자, 여기 여는 글에 제가 뭐 다 읽은 건 아니고 중간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시간대가 그때 겪었던 미국들, 이 각각 꽤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 자본주의의 총본산인 미국, 그러면서도 트럼프라는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가 집권을 앞두고 있던 시기의 미국, 그리고 집권 4년을 또 지났죠. 그리고 다시 올해 연말이면은 재집권 가능성도 꽤 높은 그런 미국이 있고요. 또 코로나 시기, 정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어울렸던 그런 시기의 미국. 그런 걸 목격하면서 선한 아메리카의 희망을 놓지 않는 통찰과 사유가 담긴 그럼에도 입문 기행입니다. 사실 저는 서경식 선생의 글은 주로 칼럼으로 읽어왔고 뭐 칼럼을 묶은 책들도 있겠습니다만 책으로 읽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입문 기행이라기에 덥석 집어들었다가 좀 당황했어요. 요즘에 주로 제가 많이 읽었던 여행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이 선생의 삶이 그러했듯 이렇게 발랄하거나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음악과 예술, 미술 이런 데 대한 애정은 정말로 큰 분이다. 이 시기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게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타고난 취향과 본성은 가릴 수는 없겠다. 한편으로는 아쉽고 안 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시기를 겪었기에 이런 사유와 통찰 그리고 그런 저작들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던 게 이 책의 마지막 구절, 이 맺음말의 끝부분입니다. 2023년 12월 17일에 맺음말을 쓰고 다음날 세상과 작별한 선생인데요. 고인의 영면을 바라고요. 여는 글 읽었고 1장 뉴욕 그리고 4장에 다시 뉴욕 원을 발췌해서 읽고요. 시간이 좀 괜찮으면 맺음말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두에 얘기했듯이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북적북적도 나가서 들으세요. 그리고 책도 나가서 읽으시길 날씨 좋을 때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9일, 나와 아내 F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다. 마중 나오기로 한 M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도착 로비로 나와서 M군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직 집이었다. 우리의 도착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한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시간을 맞출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예약해둔 맨해튼의 아파트까지 택시로 향했다. 일본에서부터 쓰고 온 모자가 없다는 걸 차 안에서 알아차렸다. 마음에 쏙 들었던 보르살리노의 펠트 페도라였다. 예상보다 날씨는 따뜻했고 오히려 덥다 싶을 정도여서 모자를 벗은 채 M군에게 전화를 걸고는 그 자리에 두고 왔던 것이다. 여행 첫날부터 모자를 잃어버리다니. 14시간의 비행 중에는 물론 모자를 벗어놓았기에 따져보면 착륙한 후 도착 로비에 이르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밖에 쓰고 있지 않았던 셈이다. 나중에 공항 유실물 센터에 문의하니 대응은 예상보다 훨씬 정중했지만 역시 보관하고 있는 분실물 중에 내 모자는 없다고 했다. 어디 헌옷 가게에라도 팔려버렸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슬쩍 쓰고 가버린 걸까? 내 머리 크기는 서양인 남성 평균보다 꽤 크니 그 모자가 딱 맞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나는 30년 정도 전에 미국을 몇 번 찾은 적이 있다. 첫 방문은 1985년이었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뉴욕 등을 거쳐 뉴저지의 뉴워크 공항에서 당시 대서양 횡단 비행이 가장 저렴했던 피플스 에어편을 타고 런던으로 건너갔다. 다음 해인 1986년에도 2개월 가까이 미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당시 군사독재 정권 아래 감옥에 있었던 두 형, 서승과 서준식을 비롯한 한국의 양심수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캠페인이 여행의 목적이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맹위를 떨치던 시기, 민주주의를 바라던 시민과 청년, 학생의 용감한 저항이 이어지던 때였다. 경찰 조사를 받던 대학생 박종철의 고문사를 계기로 투쟁이 더욱 고양되어 결국 민주화를 쟁취해낸 6월 민주항쟁은 그 이듬해 일어났다. 이번 글을 준비하며 당시 여행에서 쓴 일기를 찾아보았다. 일본을 떠나 1986년 10월 2일 무렵 쓴 글에는 앞서 인용한 마태복음 9절 옆에 근심으로 마음이 꽉 막힌 순례길이다 라고 휘갈겨 쓴 내 글씨가 있다. 나는 말 그대로 근심을 가득 안고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인권운동 단체와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무부 인권국 등을 찾아다녔다. 뉴욕의 단체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은 금발의 여성 스태프가 나와 쌀쌀맞은 표정에 알아듣기 힘들 만큼 빠른 영어로 좋아요, 오케이, 당신에게 15분 드리죠. 라고 말했다. 15분. 15시간의 비행 끝에 내게 주어진 시간. 그것도 더듬거리는 영어로 겨우 15분. 속이 상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기운을 내서 열심히 이야기했다. 생각해보면 그녀의 그런 대응도 무리는 아니었다. 당신은 칠레, 아르헨티나, 필리핀, 대만 등 세계 각지에서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그곳에 모여들었다. 그 여성 스태프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응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전 세계에 여전한 이유로 정치범의 석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정확히 15분 후 상대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불친절한 시험 관리관으로부터 면접을 받은 기분이었다. 이 여행이 어떤 구체적인 효과로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머무르던 도시에서 짬이 나면 혼자 미술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결사적인 반독재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였다. 형들은 옥중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런 시기에 걸맞은 바른 처신이었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나를 괴이하다 보았을 것이다. 나는 24시간을 투쟁에 바치는 모범적인 활동가상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다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듯 좋은 미술작품과 조우하기를 바라며 떠돌아다니는 일이 내 자신의 생존에 필요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여행 도중에 워싱턴 DC의 내셔널 갤러리에서 모딜리아니의 작품 수틴의 초상과 만났다. 러시아의 유대인 마을에서 무일푼으로 파리로 건너온 생 수틴. 그 거칠고 불온하지만 섬세했던 인물의 초상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의 대화를 나눴다. 수틴의 초상은 그 후로 내 인생을 통틀어서 잊을 수 없는 작품이 되었고 나중에 졸저의 표지에도 사용했다. 당시 디트로이트 미술관은 황폐하다고 말할 정도로 주변이 마치 슬럼가 같았다. 현재 살던 친구에게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거긴 치안이 좋지 않아서 라고 말하며 얼굴이 어두워졌다. 바로 그 디트로이트 미술관 중앙뜰 로비를 장식하고 있던 디에고 리베라의 장대한 벽화, 디트로이트 산업도 잊기 힘들다. 1990년에는 출소했던 형 서승을 안내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석방 지원운동에 힘써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면서 대학 부속 포그 미술관에서 반 고흐의 머리를 민 자화상을 볼 수 있었다. 나치가 퇴폐 예술로 낙인 찍어 루체른에서 경매에 붙인 탓에 파괴를 면해 이 대학에 소장되었던 것이다. 나에게 이 초상은 마치 긴 복역을 끝내고 막 출소한 사람처럼 보였다. 미국에는 친구나 지인도 있고 좋은 미술관도 있으며 훌륭한 오페라나 콘서트 공연도 많다. 그런데도 그 이후 30년 정도 미국에는 그다지 발길을 두지 않았다. 트럼프와 같은 존재. 단적으로 말해 반지성적이고 오만한 자기중심주의가 대두하면 할수록 미국을 향한 나의 기피감도 점점 심해졌다. 하지만 2016년이 되어 오랜만에 뉴욕에 가볼 기회가 생겼다. 코스타리카 대학 교수로 신뢰하던 친구 C 교수가 초청 강연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C 교수는 한국인 여성이지만 수년 전에 과감히 한국에서 코스타리카 대학으로 떠났다. 거기서 살아보며 한국에서 매일 느꼈던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좋지 않았던 몸 상태가 금세 회복되었다고 말했다. 그런 시 교수가 권유한다면 조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니 코스타리카는 너무 멀었다. 일본에서 출발하는 직항편은 없고 텍사스주 댈러스나 뉴욕을 경유하는 환승편을 이용해야만 했다. 고민 끝에 어차피 간다면 이참에 오고 갈 때 뉴욕에 들러 시간을 내서 예전에 방문했던 장소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제 내 나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미국을 여행할 기회는 더 이상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자 먼 옛날 기억의 단편도 되살아났다. 좋은 기억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나라는 인간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절실한 기억이다. 그 기억들은 내 속에 있는 선한 아메리카의 기억과도 연결된다. 이런 까닭으로 나의 미국 입문 기행을 시작한다. 출발하면서부터 아끼던 모자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우리 부부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아파트의 방 하나를 숙소로 잡았다. 거기에 짐을 풀고 옷을 갈아입은 후 지하철과 도보를 이용해 카네기홀로 향했다. 하지만 긴 여행 탓에 시간과 거리 감각이 헝클어졌던 듯 공연 시작은 오후 8시였는데 6시 조금 지나 도착해버렸다. 어쩔 수 없이 높은 마천루로 둘러싸인 거리를 무작정 걸어 교차로를 중심에 두고 카네기홀의 대각선 맞은편에 자리 잡은 어느 카페로 들어갔다. 가게는 아직 텅 비어 있었고 키가 큰 웨이터들이 여유롭게 서 있었다. 넓은 창문과 맞닿은 자리에 F와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해 저물 무렵의 맨해튼, 확 트인 도로 건너편에 카네기홀 빌딩이 보였다. 높은 빌딩 골짜기 틈 속으로 하늘은 아주 조금밖에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빛깔이 느릿느릿 저녁에서 밤으로 변해갔다. 하나둘씩 네온이 켜지기 시작하고 다양한 차림새의 남녀들이 엇갈리며 지나간다. 이런 모습을 창 너머로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무성 영화의 슬로우 모션이라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 데자뷰. 그때 강한 기시감이 덮쳐왔다. 동시에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 나이트호크스가 뇌리에 또렷하게 떠올랐다. 지금 내 모습은 그 그림 속 남자와 같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미 모자를 잃어버린 나는 맨머리다. 이때 느낀 기시감은 이런 장소에 와본 적이 있다든가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있다는 식의 감각과는 조금 다르다. 이중의 기시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장소에서 호퍼의 그림을 떠올렸던 적이 있다 라고 말할 정도의 느낌인 셈이다. 젊은 시절에는 해외여행을 하고 있으면 유난히 자주 기시감에 휩싸이곤 했다. 내 정신에 어떤 분열의 기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기질도 얼마간 잠잠해졌지만 30년 만에 뉴욕에서 갑자기 되살아났다. 유명한 작품이기에 그 이전에도 보아왔지만 30년 전에 나는 시카고에도 간 적이 있으니 아마 시카고 미술관에서 실물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긴 여행이 끝나갈 무렵의 어느 날, 이 그림에 나온 듯한 가게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여성 한 명이 함께였다. 미국의 영주하는 제일 조선인이던 그녀. 가명으로 B씨라고 해두자. 나 같은 사람이 미국에 가면 길 안내부터 통역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통 움직이기 힘들다. 특히 자동차를 태워줄 협력자가 필요하다. 진보적 재미 한국인, 미국인 시민운동가, 일본계 미국인 중에도 친절한 사람들이 있었다.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하던 사람들과도 알게 되었다. B씨는 그런 식으로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나는 꽤 이름이 알려진 정치범의 가족이어서 가는 곳곳마다 구호운동 관계자들이 마중을 나와 안내해 주었다. 나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없었다. 지방공항에 도착하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자동차로 나를 태워 집회 장소와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물론 고마운 일이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 속해 있고 어떤 정치적 입장에 서 있는지 막연하게밖에 알 수 없었다. 때때로 일정이 비어있는 날이면 아마도 선의에서였겠지만 누군가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꽤 집요하게 말을 건네온 적도 많았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는 일이 나에게는 쉽지 않았다. 어디에 가실 생각이냐고 물어와서 미술관이라고 답하면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의아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과 맞닥뜨릴 때마다 나를 감시하고 있는 기관원일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을 씻을 수 없었다. 나는 미숙하고 완고한 젊은이였다.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다. 상의를 하고 있을 때도 그것이 영어이건 한국어이건 당시에 나는 자세히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가 사사로운 일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을 때 뭐가 웃은 걸까 알 수 없어서 상처받기도 했다. 누군가의 집에서 회의가 있던 어느 날 내가 앉아있던 의자가 갑자기 망가져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재미있어하며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누군가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나를 숙소까지 데려다줄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한가롭게 담소를 나눴고 나는 한시라도 빨리 숙소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말조차 꺼낼 수 없었기에 그저 잠자코 참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30년 후에 찾아온 데자뷰의 감각이 그때의 긴장감과 불안을 또렷이 되살려냈다. 여행은 끝나가고 한산한 카페에서 B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날 호퍼의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 아, 나는 지금 저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때 생각했다. B씨는 그때 마음을 터놓은 많지 않은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에게만은 경계심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아마 그녀에게도 나는 동정의 대상인 동시에 경계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을 것이다. B씨는 나보다 두세 살 연상으로 일본의 간사이 지방 출신이었다. 일본 사회가 소수자를 압박하는 폐색감을 참아낼 수 없어 이민을 마음먹었다고 했다.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싱글맘으로 사춘기 아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사는 사람이었다. 큰 병을 앓아 몇 번이나 수술을 받았다고도 들었다. B씨는 다른 사람들과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와는 간사이 사투리가 섞인 일본어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건 노쌍퀴어 라며 선술집 여주인과 같은 말투로 소리 높여 웃었다. 취해서 부르는 노래는 일본의 엔카였다. 음악이나 미술과 관련된 취향은 나와는 전혀 맞지 않았지만 제1조선인으로서 가졌던 근심과 울분은 공감할 수 있었다. 풋내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정작 내 자신의 상황은 모른 채 하고 한국인인데도 일본어를 쓴다거나 일본 가요를 부른다며 꽤 비판적으로 그녀를 바라보기도 했다. 돌아보면 집회나 회의에서 익숙지 않은 영어나 한국어로, 그것도 내 형제가 지금 어떤 고문을 받고 있는가 같은 무거운 내용을 말하는 것은 마음이 뒤틀리는 일이었다. 그랬던 나는 B씨와 모어, 간사이 사투리의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며 나도 모르게 위로받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에 나는 아직 그런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라도. 미국에서 생활하는 외국 출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출신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 점을 여기 와서 알게 되었다. 한국 출신자의 경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많았다. 그러한 공동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무척이나 곤란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B씨의 사정은 더더욱 어려웠다. 그녀는 재미 한국인도 아니며 일본계도 아니었다. 제1조선인이라서 한국 출신자와 언어나 습관의 차이가 있었고 기독교인도 아니었다. 한국어도 영어도 쓸 수는 있었지만 네이티브처럼 유창하지 않았다. 직업도 연구자나 활동가가 아니라 요리사였다. 어디에도 속할 커뮤니티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계 사람들 커뮤니티의 한 구석에 있었다. 물론 일본계 중에서도 진보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커뮤니티였다. 그런 B씨는 나를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질적인 소수자였다. 다만 당찬 성격이고 죽는 소리 같은 건 하지 않아서 타인의 동정은 노쌍큐였다.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을까, 얼마나 불운했을까. 심약한 나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해버렸다. 미국 한 구석에서 만난 이 불운한 여성,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 같은 인간에게도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그런 말을 입에 담는다면 도리어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이 어떨지 알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의 쓸데없는 참견은 노 쌍큐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직업도 없는 젊은이였고 병든 자였다. 정치범의 가족이며 매일같이 옥중에 있는 형들의 석방을 호소하며 다니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살아서 추록하리라는 희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나 자신의 내일이 어떨지조차 전혀 내다볼 수 없었다. 그녀를 동정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위로받고 싶었던 것뿐이지 않을까? 나와 B씨는 호퍼의 그림처럼 한산하고 고요하기 그지없던 카페에서 서로의 고독을 강하게 느끼면서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입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해버리고 말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B씨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 비행기에서 먹어 라며 오늘 아침 삶았다는 달걀을 대여섯 개 건네줬다. 언젠가 내가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게다. 그때의 감각이 30년 후에 되살아났다. 거꾸로 말하면 60대 중반을 지난 내 자신이 뜻하지 않게 30대로 다시 돌아간 셈이다. 젊다고 해서 반드시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어쩐지 어색하고 미숙하며 가시가 돋쳐 있으며 더할 나위 없이 고독하기도 하다. 그런 감각까지 맨해튼에서 되살아났다. 30년 전에 나는 광기와 죽음의 갈림길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갈림길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지인들도 적지 않다. 그때 나는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B씨는 지금도 건강할까? 그때의 일을 생각해낸 것도 호퍼의 작품이 가진 힘 때문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2020년 4월 11일이다. 미국 인문기행을 쓰기로 한 이상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다뤄야만 하는 주제가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재난에 대해서. 뉴욕 거리는 지금 무시무시한 재앙의 한복판에 있다. 불과 수개월, 아니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거리는 인적을 찾을 수 없이 텅 비었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을 비롯하여 영화관과 미술관도 모두 문을 닫았다. 너무나 적막해진 센트럴파크에는 텐트로 만든 임시 병동이 설치되었다. 죽어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간다. 보도에 따르면 4월 10일 현재 미국의 누적 사망자 수는 1만 8,586명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던 이탈리아에 육박한다고 했다. 전 세계 감염자 수는 15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9만 명을 웃돌았다.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의 재앙이 다시 찾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나는 수세기의 시간을 건너뛰어 그 시대로 내던져진 듯한 느낌에 빠진다. 인공호흡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서는 호흡기를 떼어내고 있다고 한다. 병원의 처리 능력을 벗어난 희생자의 시신은 냉장 트럭에 쌓이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땅에 묻힌다.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점점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화된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14세기 이후 패스트가 석권한 유럽에서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경고가 말버릇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다. 하지만 북방 르네상스화가 피터르 브레허리 그린 죽음의 승리는 그저 자연재해로서의 역병만을 묘사한 작품이 아니다. 이 그림은 다름 아닌 전쟁의 암유다. 재난과 역병은 저울로 사람들을 덮치지 않는다. 인간이 고통이나 비극을 배가한다. 인간은 재난과 역병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에 의해 살해당하는 존재다. 시간이 지난 후, 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며 되돌아볼 날이 올지, 아니면 아, 그때가 대재앙의 서막이었어 라고 되뇌게 될지 지금은 예측하기 힘들다. 대재앙은 비단 역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에서 시작되어 자기 중심주의와 불관용의 정신이 만연하고 파시즘이 대두하는 그런 시대를 일컫는다. 이미 일본을 포함한 세계 여기저기서 불길한 조짐이 고개를 들이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인문기행을 써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어렵다. 시시각각 들어오는 정보를 따라가는 것만으로 마음은 착잡해지고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다.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무엇이라도 쓰고자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쓴다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스스로에게 거듭 물어가면서. 지금 내 머릿속을 스치는 이는 브레허를 비롯하여 카라바조나 미켈란젤로,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 같은 르네상스 시기 예술가부터 18세기 작가 대니얼 디포나 20세기의 까미로 이어지는 역병의 참상을 작품화한 사람들이다. 평소라면 그다지 쓰지 않는 위대한이라는 형용사를 굳이 이들에게 바치고 싶다. 그 위대함은 먼저 참화 한가운데서 철저하게 이를 응시하며 기록하고자 했던 정신에서 기인한다. 만약 인류 전체가 죽음으로 절멸한다면 그 기록은 누가 보게 될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쓴다는 행위, 그린다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들은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용감하게 맞섰다. 이는 인간의 가치를 주장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참혹한 역병 속에서 이를 묘사해낸 이들의 정신이 위대하다면 그 두 번째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 죽음. 자기 자신의 죽음마저도 똑바로 마주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면 무엇을 위해 쓰고 그리는가? 인간을 둘러싼 물음이 죽음과 깊이 결부된 이상 이 시점에서 쓰고 그리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잡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인간을 다시 바라보게끔 하는 정신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인문학의 기본이라고 해야 할 정신이다. 휴머니즘의 발전과 심화가 패스트의 참화와 함께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지옥이라 불리던 독소 전쟁의 전장이었다. 이 전쟁의 희생자는 소련군이 1470만 명, 독일군이 390만 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소련은 2천에서 3천만 명, 독일은 약 600만에서 1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련의 군인, 민간인 사상자의 총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체 교전국 가운데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인류사상 벌어진 모든 전쟁과 분쟁 중에서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그런 과거를 겪었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전쟁과 잔악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그곳에서 외치는 슬로건은 알렉시 예비치의 저서 제목 그대로 모두 세컨드 핸드다. 여기서 세컨드 핸드란 이념의 중고품이라는 의미다. 소련이라는 실험이 좌절하고 사회주의의 이상도 붕괴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도 신자유주의의 발호와 만연을 불러와 빈부격차는 극대화되고 민족전쟁도 다시 불붙었다. 구소련을 구성했던 많은 국가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구축됐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 소련 붕괴가 초래한 사태다. 유토피아의 폐허다. 이 폐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어떻게든 파괴된 이상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나는 현재의 세계는 민주주의, 인권, 피어갑 민족해방 등 보편적 이상의 깃발 아래 파시즘, 나치즘, 천황제 군국주의 같은 눈에 잘 드러나던 악과 싸운 결과의 도달점이라고 이해해왔다. 지금 돌이켜보면 고난도 고통도 가득했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이상을 공유하는 일이 가능한 시대였다. 결국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상을 잃어버리고 무력만이 살아남았다. 지금은 냉소주의가 승전가를 부르며 죽음의 무도를 추고 있다. 이상이 사라진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생각해보면 훨씬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 세력이 패배하고 냉전이 일단 종결되며 세계는 가까스로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트럼프 지지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 배척을 부르짖는 우익 세력이 약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미얀마도 모두 급속하게 진부한 일이 되고 있다. 홀로코스트와 팔레스타인마저 이렇게 진부해져 버릴 것이다. 가자지구에서는 최근 2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약 2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연합이 내놓은 인도적 정전 결의안은 미국의 거부로 백지화됐다. 가자라는 좁은 지역에 갇힌 사람들을 향한 일방적인 무력 사용, 다름 아닌 제노사이드가 002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나쁜 아메리카의 추한 민낯이 남김없이 드러난다. 물론 자국의 그런 행태에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하며 항의하는 선한 아메리카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그 힘은 열세에 몰리고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하버드 대학의 총장도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 집단 히스테리라고도, 현대판 메카시즘이라고도 부를 법한 현상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반 이스라엘과 반 유대주의는 차원도 범주도 다른 개념이다. 이러한 혼동은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반유대주의 언설의 폭풍이 사납게 불어댄다. 반지성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문기행 따위를 쓰는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기에 더욱 선한 이들을 응원하고 인문주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끈질기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걸까? 이쯤에서 미국 인문기행의 펜을 내려놓으려 한다. 책에서 언급한 사람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선한 사람들의 기억이 떠오른다. 아메리카란 무엇일까? 당연한 말이지만 아메리카는 단일한 어떤 곳이 아니라 여럿이 서로 갈등하고 항쟁하는 복수의 문화가 부딪히는 장일 것이다. 나는 아메리카를 좋아하는 동시에 무척 싫어한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 모순과 항쟁이야말로 아메리카 일이라. 이 책 전반부에서 이야기한 미국 여행의 직접적인 목적은 미국의 여론에,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국무부 인권국에 호소하여 형들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범을 향한 학대 행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 목적을 이루는데 나의 여행이 그다지 효과가 있었다고는 생각진 않지만 당신은 그런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경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순으로 가득 찬 행위였다. 한국 군사 독재 정권의 뒷배. 바꿔 말하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의 당사자이기도 한 미국에게 호소하러 간 것이었으니. 당시 체제 중에 내가 배운 것은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미국 정부에게는 보편적 이념이라기보다 국익을 위한 자원이라는 점이었다. 그런 당연한 사정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나는 그런 전제를 세워놓고 미국이라는 자아를 활용하려고 했다. 물론 나 같은 무력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데도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 책을 쓰면서 당시의 나, 극동에서 온 정치범 가족인 젊은이에게 소박한 선의를 갖고 다가와 준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그런 사람들의 작은 힘이 세계를 바꾼다 따위의 이야기를 할 순 없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암흑만을 보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또는 아직도 더 크고 깊은 암흑을 볼 일이 남아있는지도. 하지만 나는 지금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세계 여기저기에서 하루하루 현실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내 경험의 작은 조각이라도 제시하여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인간 그 자체에 절망하지 않기 위해 그것이 나의 끝나지 않는 인문기행의 한 페이지다.